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명단 엔트리가 들어와야지 정확한 출전 인원과 명단이 나와야지 뭐 대진도 짜고 이러는 거거든요.
초기 임무 수행 중이던 아군 함정 인근에 적 포탄이 떨어져 우리 군도 적 함정 인근에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건설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일꾼들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저는 오늘 남과 북이 함께 파업하는 그 개성공단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왔던 주요 뉴스의 목소리들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22일 오후에 한국의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남북한이 합작해서 지난 2010년에 평양에서 문을 연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첫 졸업생 배출입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올림픽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이 지난 23일에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북한의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그 두 문장으로 짧게 아시안 게임 참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이념으로 하는 아시아 올림픽 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조선 선수단을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 올림픽 이사회에 이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은 북한은 실제로 아시아 올림픽 이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서 6월 20일까지 인원 엔트리를 보내고 8월 15일까지 명단 엔트리를 보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짧은 보도였지만 큰 뉴스였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참가를 할 것인가는 많은 관심거리였는데요. 참가를 결정한 배경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중에서 먼저 그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통하는데 이런 스포츠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아시안게임은 내부적으로 스포츠 열기를 띄우는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한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스포츠가 중요한 수단인 셈인데요.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체육강국 건설을 구호로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또 이 밖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화해 노력에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단의 규모, 또 참석하는 주요 인사라든지 응원단 등에 관한 언급은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 뭐 나온 게 있나요?
예,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북한 측이 아시아 올림픽 이사회에 보낸 그 공문에서 그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까지 인원 명단을 보내고 또 8월 15일까지는 명단 엔트리까지 보낸다 이렇게 밝혀하고 있는데요. 응원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한국에서 열린 주요 스포츠 행사에 북한 측은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을 늘 보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아시안게임은 인천시가 주최를 하는데요. 인천시 그리고 한국통일부 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북한의 참가와 관련해서 마음을 졸였던 게 인천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일 텐데요. 따라서 북한의 참가 공식 발표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북한 선수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참가가 남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대회 조직위원회도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의 참가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회원국 45개 전체가 참여하는 퍼펙트 아시안게임, 완전한 아시안게임이 구현돼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참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수단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남북한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 경기 대회 때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선수단의 공동 입장 또 한반도기 사용 등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반응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인접국인 중국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고취시키는 일은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그동안에 추진해온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대화와 화해가 좀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시안게임 말고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행사에는 북한이 종종 참가를 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까요?
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린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 선수단을 보내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먼저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북한은 여자 역도의 이성희를 시작으로 9개 금메달을 따면서 종합 9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그 리성희 선수의 금메달 시상식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행사 중에 처음으로 북한 국기가 걸렸고 또 북한의 국가가 연주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또 이 대회 때 280여 명의 북한 여자 응원단이 참석을 해서 많은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1개월 뒤였는데요. 2003년에 대구에서 열린 유니버시아 대회 때도 북한이 9개 종목에 2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로 종합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도 300명의 응원단이 대구에 왔습니다. 또 종목별 대회를 보면은 2005년 9월에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101명의 응원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응원단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도 포함됐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때 북한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북한의 이번 아시안게임 참가로 인해서 이런 관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그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 자체가 실제로 그 시점에서 어떤 그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올 들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북한이 사실 비방전 속에 상당히 그 상태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
네.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폭격도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남북 관계,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9월 달부터 열리는 이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대거 그 한국을 방문해서 운동 경기를 펼치고 또 박수를 받고 또 서로 응원을 하고
네.
한다면은 사실 그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과거에는 입장식 때 한반도 기를 들고 같이 입장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참여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그 언급한 대로 바로 그 지난주에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또 이 긴장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 NLL에서 NLL 남쪽으로 이제 포격을 가했는데 이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 매우 그 숨가쁜 게 바쁜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20일 오후였습니다. 북한 경비정과 단속정이 NLL을 침범해서 한국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과 단속정은 오후 5시쯤에 이북으로 퇴각을 했는데요. 그러자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다음 날인 21일에 공개보도를 통해서 한국군이 함포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데 대해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한국 함정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 행동도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22일에 북한군이 오후 6시쯤에 NLL 이남 한국 측 해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함정 인근에 포사격을 가했고요. 한국군 당국은 북한 함정 인근에 즉각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은 23일에 자기들이 포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한국 측이 포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포격 사건을 한국 측이 날조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는 등 일주일 내내 남북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서해는 참 언제든지 그 불안이 감도는 그런 그 곳인데 그 북한의 포격이 예고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예고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난 주만 해도 두 차례 그 여러 가지 그 사격이 있었고 그래서 또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한 간에 이 그 전에도 사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둘러싸고는 특히 북한 측으로부터 이 크고 작은 침범 사례가 계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해군은 주변에서 경계 태세를 계속 강화해 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연평도에서 초계 활동을 벌이던 한국 해군 함정을 그 부근에다가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한 것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최근 그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의 움직임으로 볼 때 예고된 그런 도발이 아니었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두 발이 아주 그 가까이 한국 그 해군 함정 옆에 떨어졌는데 조금만 뭐 더 갔다면 그 함정을 그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함정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그런 분석도 한국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네,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함정에 대한 공격을 운운했던 북한이 그런 그 위협이 단순하게 빈말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 안보 태세를 시험해 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 그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더 대립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 창구로 나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무부도 반응을 잠깐 보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가 그 밝히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 행동을 자제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과의 긴장 상태를 촉발하고 또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북한으로서는 얻을 게 게 없다. 그것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미국 국무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남북 간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국 국민 모두가 세월호 침몰로 슬픔을 겪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도발을 저지른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또 중국 등 관련국들과 대북 노력을 그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추가 도발 때 가차없이 응징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남북 경색 이런 상황이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가 아까 그 한국의 지방선거 이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냐 그런 분석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정치적인 의도로 도발을 했을까 그렇게 보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한국이 6월 4일 날 그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는. 네네. 그렇지만 사실 북한의 이런 그 선거를 앞두고 그 벌이는 도발적인 행동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사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왔다라는 것이 최근 수년 동안의 일관된 추세입니다.
네.
특히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도발 행동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북한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그런 선거를 앞둔 말하자면 이른바 그 북풍 과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가능성도 사실 희박하고 특히나 그 결과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분석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새로 이제 지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을 경질을 했는데 이것이 그 꼭 그 북한과의 문제에서 내린 조치라기보다는 그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그 큰 사건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군 출신들이 물러났다 이런 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그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과연 있을까요?
네, 뭐 강성으로 분류됐던 두 사람이 교체되면서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 원장과 김 실장은 그동안 정권의 안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두 사람이 다 군 출신이어서 지나치게 강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후임 인사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좀 더 유연한 인물이 기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지만 그 남북 간 긴장이 지금보다 고조되고 이러면 오히려 현 강경 기조를 뒷받칠만한 인사들이 안보 세령탑을 다시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더 보태면요. 이번에 그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경질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그 영향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번에 경질된 배경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 남북 정책 남북 관계 또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정책 면에서의 실책과 관련한 경질이 아닙니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세월호 사건에서의 발언이라든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국정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어떤 실책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좀 인선을 통해서 바꿔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결정 그리고 서해에서 일고 있는 그 긴장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평양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위로의 그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관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지는 않을 네, 것이고 네.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한국 정부가 이렇게 위로 조문을 보낸 것처럼요. 북한도 지난 4월 달에 한국의 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위로 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사실 대형 참사에 대해서 이만큼 그 조문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네.
북한의 최근에 그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잘 보면요.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한 비방은 한편으로 계속하면서도 간간이 이런 그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크게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매일같이 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사태를 시시각각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바로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여객기가 실종이 돼서 그것이 또 세계적으로 크게 그 보도거리가 됐습니다만은 이 평양의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건 보도가 됐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인명피해는 어떤지 이런 상황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북한의 보도와 국제사회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그것이 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그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또 터키에서 발생한 탄광 붕괴 사고 등과 그 북한의 아파트 붕괴 사고를 비교하면은 그 정부의 대응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한국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요. 터키에서도 총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희생자 가족을 위로했고 또 사흘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과하고 대책을 밝히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는 게 국정 최고 책임자의 기본적인 책무인데요. 하지만 아파트 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북한 최고 지도자와 정부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이런 대응과는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거나 희생자 가족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은 아직 찾아볼 수 없고요. 북한 당국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보도를 하긴 했지만 사고 현장은 물론 피해 규모조차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북한 지도자가 모르겠습니다. 비밀리에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사고 현장을 찾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왜 안 찾았을까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한국의 그 탈북자 출신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사에 따르면은 이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 가장 그 기피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고나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국의 잘못으로 비춰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최고 지도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피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도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더더군다나 직접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북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이 북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할 모습인데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도자로서 참 잘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과거에 공개된 적도 별로 없고 또 지도자가 사과한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처참함과 지도자의 행태 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뭔가 그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기까지 아직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이나 문화의식이 낮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언론이 과연 자유 언론이냐 하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북한 언론의 보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게 북한 언론들의 사례를 그 외부 세계의 사례로서 좀 그 설명을 드리면요.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세한 그 언론 보도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이 사고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또 희생자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민간기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떻고 피해 규모나 정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자세하게 말하자면 분석기사, 해설기사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 해서 다양한 그 언론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네. 북한은 사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자체, 사고 발생 자체를 사건이 생긴 지 닷새 만에 처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짤막한 보도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세계와 이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된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기능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자유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언론 감시 기구들 그리고 인권 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이런 언론 감시 단체들의 그 연례 보고서에 보면 북한은 사실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사실상 맨 꼴찌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나라고 언론 탄압국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매년 보고서에서 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주 재미있는 그 집단이 바로 이제 탈북자 집단인데 이들은 이와 같은 그 극단적인 그 대조를 이루는 두 사회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탈북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한국이니까 저렇게 그 정부에 대한 그 비판도 하고 뭐 이러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탈북자들이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북한에서는 그 자유세계 보도와 그 내용, 목적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보도 내용을 정부가 조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게 북한의 관영 매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그 북한에서 그 생활했던 탈북자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에 대한 언론과 그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평양의 아파트 붕괴와 북한의 처리 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징적인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소정 추기경이 21일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추기경이 어떤 자리인지 그 얘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추기경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제도에서 교황 다음 가는 그 최고의 성직자입니다. 추기경이란 말은 그 한국말로 그 돌적위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교황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추기경은 교황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요. 전 세계 교회 운영에 있어서 교황의 주요 협조자로서 교황을 보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교황이 선정하거나 사임했을 경우 콘클라베라는 것을 열어서 새 교황을 선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1월에 추기경에 서임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1969년에 서임된 김수환 추기경이 첫 번째 추기경이었고, 2006년에 서임됐던 정진석 추기경이 두 번째 추기경이고, 염추기경이 세 번째 추기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두 명의 추기경이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추기경의 방북이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예, 염추기경은 그동안 북한 방문, 특히 개성공단 방문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이 염추기경의 개성공단 방문은요,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그 대표들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요.
네.
이 모임에서 추기경에게 그 개성공단 한번 방문하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도 방북을 추진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으로 인해서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거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북한 측이 응했고, 그래서 이 때문에 염추기경이 개성공단을 하루 일정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염추기경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오는 8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문과 관련해서 혹시 북한도 로마 교황이 방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천주교 측은 이런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그리고 또 특수한 그 인원을 상대로 해서 방문을 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종교계의 지도자가 북한 땅을 밟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북한이 앞서 그 제의를 거절했었는데 이번에 방문을 허용한 배경이 뭘까요?
네, 그 대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남북관계 경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 지도자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입니다. 북한의 이번 방북 승인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다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인데, 북한 입장에서 이번 방북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제에 북한의 천주교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예, 그 남북한의 그 천주교 종교 상황을 보면 사실 해방 이전에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북한에서 사실 전성기를 맞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부흥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방 이전, 1945년 해방 이전에 북한, 특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요.
네.
천주교도 당연히 북한에서 먼저 전파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방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 정권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 이렇게 규정하고 탄압을 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하면서 그 신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종교세도 위축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종교 자유가 없는 그런 북한에서 가톨릭이 유명무실해 있다가요. 지금은 형식적으로 평양에 그 장충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성당은 지난 99년에 조선 가톨릭협회라는 것이 결성돼서 이 사람들이 그 미사를 올리는 그런 시설로 돼 있지만, 그 로마 가톨릭 교구에서 파견한 신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북한이 이 성당은 있지만 성당에서 정식으로 미사라고 인정되는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 사제가 있어야 되고, 사제가 이제 그 종교 행사인 이른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의식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식으로 미사가 되는 것인데 사실 현재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아세안게임 참가 발표, 서해의 남북한 긴장 상황, 평양의 아파트 붕괴 사고, 염수전 추기경의 개성공단 방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